통일 관계, 남북 관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최근에 북한에는 당이 두 개가 있다. 하나가 노동당이고 하나가 장마당이다. 그러니까 장마당 세대라는 게 1990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 세대가 북한의 핵심 세대가 돼 있는 겁니다. 나가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면서 거기에 이득에 의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의식이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큰 것이 뭐냐, 시장경제 원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간접적인 시장경제 체제가 유입된 상태다. 아무리 노동당 공산당이 그걸 틀어막으려 하더라도 MZ세대의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 자, 오늘 이양 얘기가 이제 좀 굉장히 그야말로 라이브한 얘기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이게 모든 상황에는 앞뒤 전후에 여러 가지 맥을 잘 짚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프로그램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굳이 행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Space between lines라 해서 이게 언론계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합니다만 드러난 뉴스에 연연하지 않고 뉴스 뒤에 숨은 뜻 또 배경을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북아 SNL이라고 하는 SNL 스케치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제목을 붙인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뉴스에서 별로 드러나지 않은 이런 숨은 소식들을 최대한 많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동안에 이 남북관계를 보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진일보되기 시작한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상징적인 사건이 2004년에 12월 15일 날 전격 문을 열게 되는 개성공단입니다. 이거에 이제 주무장관이 그 당시에도 정동영 장관이었고 지금 이 정동영 장관이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으로 다시 취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남북관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 개성공단이 2004년에 문을 열어서 정말 참 이 남북관계가 천지개벽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진 거죠. 이 개성이라는 게 역사적인 그 배경도 있는 도시고 불과 서울에서 개성공단까지가 50km밖에 안 됩니다. 정말 몇 시간이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기에 남북합작공단이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대거 많은 우리 기업이 참여해서 북한의 노동자, 북한 주민과 함께 물건을 만들어서 여기서 만들어진 물건들은 대부분 다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봐도 엄청난 대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북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이게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에 1차적으로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 물론 그때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금강산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 되면서 이게 실제로 완전 폐쇄가 됩니다. 그때 잘 아시지만은 2016년 4차, 5차 핵실험이 이루어지는 이런 때와 시기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결국은 뭐 아시겠지만은 김연정에 의해서 김연정 담화도 발표하고 이 남한의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 남북관계는 이제는 완전 남남이다. 니들은 대한민국일 뿐이고 우린 조선인민공화국이다. 뭐 이런 선언이 이제 최근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때와 아울러서 이 이제 또 김대중 시절에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이 바로 금강산 관광 아니겠습니까? 현대 정주영 회장의 방북과 또 그때 천여마리의 소를 끌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 뉴스가 초점을 맞췄던 그런 대사건이었는데 그 후에 그래서 1998년 11월 18일 날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한 10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관광객 피살 사건이 터집니다. 그거로 인해서 또 정책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남북관계는 항상 이 살얼음판을 걷듯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에 과연 이 남북관계가 어떻게 발전되겠느냐 여기에 초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9월 23일 우선 이재명 정부의 통일정책이 나왔는데요.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서 END 이니시어티브라고 하는 대북정책의 그림이 이제 제시가 된 겁니다. 이는 교류를 상징하는 익스테인지의 첫 글자가 되겠고요. 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는 노멀제이션, 비핵화를 뜻하는 디넌크리어제이션 이 세 약자를 따서 END, 이니셔티브가 된 거고요. 이게 한반도 평화 구상의 제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은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을 이룩하자. 그러나 이게 아직도 우리가 이 한국은 한미동맹 하에 있고 한미동맹에서 매년 한미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북한은 엄청난 알레르기 반응을 매년 보이고 있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과연 남북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의문이 있는 거죠. 어쨌든 남북의 통일 관계를 진척시켜야 된다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 과정은 그리 간단치 않다. 이건 남북 문제가 아니고 미일 중로를 비롯한 4대 강국과 유엔이 개입된 이건 국제 관계다.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을 체결한 엄연히 지금 현재 남북 관계는 휴전 상태다. 정전이 아닙니다. 정전이. 휴전일 뿐입니다. 거기에 당사국은 잘 아시지만 유엔 사령부와 북한과 중국입니다. 한국은 거기에 참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남북 간에 제대로 된 진전과 화해 평화가 이루어지기가 과연 쉽겠느냐. 이거에 엄청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북은 점점 남북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핵이 아니면은 본인들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 이게 김일성 시대부터의 유언이고 김정일 시대를 거쳐서 김정은에 와서 완성을 시킨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실적인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전력의 단순 대비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핵전력과 비대칭 재래무기의 이 대결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의문도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잘 아시지만은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 총 GDP의 1.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국력, 경제력으로 인해서 북한이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건 핵무장밖에 없다. 그래서 핵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기조는 북의 핵무장을 아직 공식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남북관계의 변화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이재명 정부는 최근 핵무장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미국은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핵 문제와 더불어서 이 김정은의 거취,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초점이 또 있다. 이 북한이 과연 어떤 변화를 할수 있겠느냐. 뭐잘 아시지만은 철옹성 같은 구소련이 무너졌고 또 주계장막을 일으킨 중국이 등소평행의 개혁개방으로 인해서 전격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원리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로 천지가 개벽해서 지금 G2의 지위에까지 올라갔고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과연 어떠한 노선을 취할 것이냐. 그럼 그런 노선의 변화와 더불어서 북한 체제가 제대로 온전하게 갈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의문을 갖는 거죠. 따라서 이 북한 체제에 있어서 지금 김정은 앞에 북한 내부적인 문제가 몇 가지 아주 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 후계 체제와 더불어서 건강 이상설에 따른 과연 조기 후계 체제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이 체제 유지를 위한 그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계의 큰 흐름, 도도한 변화는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아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뭐 과거 중동 같은 데서 벌어진 오렌지 혁명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있던 네팔의 MZ세대의 정책적인 이 혁명 상황, 뭐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특히 최근의 흐름은 더군다나 MZ, 20, 30대가 아니라 지금 10대들이 움직이죠. 이 네팔의 시위의 특색이 바로 10대의 한거, 또이 행동, 이거에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북한도 이거와 더불어서 생각해 볼 때, 북한이 이미 1990년 이후에 이 배국제가 중단이 됩니다. 도저히 국가가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것이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장마당이라는 묘안이 나온 건데, 이 통일관계, 남북관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최근에. 북한에는 당이 두 개가 있다. 하나가 노동당이고, 하나가 장마당이다. 당짜 돌림이다, 이게. 왜 이걸 그렇게 비유하느냐 하면, 이 장마당이라는 것이 북한 체제를 지금 경제적으로는 뒷받침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또 비유적으로 또는 어쨌든 돌려서 얘기하면은 이게 앞으로 북한 체제의 굉장히 변화의 핵심 역할을 할수 있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마당 세대라는 게 1990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 세대가 북한의 핵심 세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20대로부터 30대, 4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 장마당 세대다. 나가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면서 거기에 이득에 의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의식이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큰 것이 뭐냐? 시장경제 원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간접적인 시장경제 체제가 유입된 상태다. 아무리 노동당 공산당이 그걸 틀어막으려 하더라도 MZ세대의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MZ세대의 장마당 세대의 특색이 뭡니까? 그 걔들은 손전화기라고 합니다만 핸드폰을 통해서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에 빠져 있다. 그럼 지금 김정은, 김연정이가 가장 겁나는 게 뭡니까? 그 판문점 그 대문제스 상황에서 그 저기 삐라 전단 살포 그 풍선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이 전단과 또 하나가 그 확성기 아니겠습니까? 확성기에서 자기 체제 내부의 리얼한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김정은의 약점 중에 약점이 뭐겠습니까? 백두 혈통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고영이 아닙니까? 제1교포 출신이에요. 제1교포 출신. 아, 거기에 김정철과 김정은과 김여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체제에서는 잘 알지만 이 반일관계, 항일관계를 그 김일성 정신에 가장 우선시하던 제1교포를 아주 멸시하고 이 체제의 위협 세력으로 간주한 이런 상태에서의 이 혈통의 문제, 이건 치명적인 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전단과 확성기를 통해서 전파되고 더군다나 은연중에 이 MZ세대들, 장마당 세대가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고 이게 최근에 김여정 담화에서 여실히 나타나는 거죠. 니들 남과 북은 이제 남남이다. 니들은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조선인민공화국이다. 민족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 최종엔 철조망을 치지 않습니까? 대문제 때. 이게 북한에서 내려오는 걸 막는 게 아니라 한국이 쳐고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지뢰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방어막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게 또 한 가지의 적나라한 지금 현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내부적인 심각성, 거기에 뭐 아까 구체적인 거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김정은의 부인이면서 김주애의 어머니인 이솔주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앞으로. 또 그다음에 김정은의 숨겨진 여인이다. 과거에 짝사랑하던 여인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 현송월. 이 현송월이 어떤 입장으로 앞으로 변화가 될 거냐. 거기에 군부의 리병철 같은 또 군부 실세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래서 북한은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심각한 관계에 와 있다. 물론 대외적으로 전통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줄타기 외교로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 중에 하나가 핵무장과 더불어 중국을 절대 믿지 마라. 중국은 믿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라는 것을 누누이 유언으로 얘기한 상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중관계의 관계는 항상 뭔가 장벽이 있는 이런 관계고 그러므로 해서 그동안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김정은이 북러 관계를 최근까지 강화시켜 왔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 문제가 점점 종전 또는 휴전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안을 또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중국의 구삼 전승절에 참가를 한 것이고 그 아울러서 북중 관계를 어떻게 복원시킬 거냐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 북한의 운명을 단적으로 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하는 것에 전문가들은 이의가 없습니다. 북한의 운명은 미국에 달려 있다. 그걸 너무나 북한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 대미 관계 개선에 그야말로 목을 매고 있는 거고, 이거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 트럼프 2기를 맞이해서 북미는 전격적인 해동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이것도 좀더 나아가서 말씀을 아예 드리면은, 트럼프는 대단한 국제적인 시야와 전략을 구사하는, 더군다나 그것을 실천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전략은 역대 미국의 어떤 대통령 못지않게 아주 변화무쌍합니다만은, 거기에 특히 미국의 실리, 또 지원 국가로서의 확고한 세계 패권을 위해서 트럼프 역시 북한을 그대로 방치시키지는 않을 거다. 이 한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는 뭐 한국 문제와 관련된 한미 관계를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북미 관계는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반드시 성사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세계 정세는 요동을 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뭐 비슷한 사례를 제가 든다면은, 그야말로 미중 관계가 지금 같은 이 패권의 경쟁 시대의 전쟁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1972년에 닉슨이 전격 중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키신저의 핑퐁 외교.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은둔의 나라하고 미지의 나라였는데, 그 당시에 닉슨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소 간의 우주 경쟁과 군비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러시아의 관심과 힘을 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격적으로 중국하고의 관계를 개선시킵니다. 따라서 그때 72년에 일본은 바로 수교를 하게 되고, 미국하고의 수교는 79년에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미국은 굉장히 실리 외교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북한 관계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트럼프 임기 중에 동북아의 정세는 굉장히 요동을 칠수 있다. 이런 문제를 오늘 아울러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